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루에 3,120만 원을 버는 야구선수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선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인데요. 하루에 3,120만 원을 버니까 시급으로 계산하면 130만 원이 되고요. 1분당 2만 1,600원을 버는 셈이 됩니다. 참고로 2017년 올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6,470원, 내년도 최저,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니까 시급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 선수가 올해 우리나라 최저시급보다 약 200배 이상 더 많이 버는 것입니다. 자, 1시간에 130만 원을 벌고 하루에 3,120만 원을 벌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예, 이 선수가 1년에 받는 총 연봉을 말씀드리면 느낌이 훨씬 더 확실하게 올 겁니다. 이 선수가요, 2017년 올 한 해 받는 총 연봉, 놀라지 마세요, 약 227억 원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선수가 누군지 몇몇 분들 짐작하셨을 텐데요.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이거 부산이 고향이라고 했죠? 예, 추신수 선수는요, 2013년 12월에 미국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과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79억 원 초대박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17년 약 227억 원의 연봉을 받는데요.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거 뭐 당연하죠. 야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엄청 잘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는 추신수 선수에 대해서 작년, 2016년 작년 시즌에 미국 언론들이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몸값을 전혀 못하는 선수다.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팀에 대한 기여도는 맨 꼴찌다. 텍사스 구단 사상 최악의 계약이다. 즉시 추신수를 방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혹한 평가를 연일 퍼부어댔어요. 미국 언론들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내린 이유는요, 추신수 선수가 2016년 작년에만 세 번이나 부상을 당했어요. 팔꿈치, 뭐, 다리, 세 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그 추신수 선수가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문제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야구를 시작한 후 20년 동안 이렇게 지독한 슬럼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 제 자신에 대해서 화도 나고 이 막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런데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날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던 추신수 선수, 뭐 올해 들어서는 언제 슬럼프에 빠졌는지 모르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연일 그라운드에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신수 선수 같은 운동선수만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왜냐? 슬럼프를 겪는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어떠한 한계 상황에 다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 어떤 한계 상황에도 부딪히지 않고 어떤 한계 상황에도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유아실에 있는 우리 서너 살짜리 코올리기 아이들. 에이, 제 아이들이 뭔 슬럼프에 빠지겠어?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서너 살짜리 코골리기 아이들도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빠지느냐? 어른들처럼, 아빠, 엄마처럼, 그냥 무거운 짐을 한 손으로 번쩍번쩍 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들고 싶은데, 안 돼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누굽니까?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아이고야,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무슨 한계 상황이 있어? 예, 못할 게 없고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근데요, 빌 게이츠가 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다음에도 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상태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번 슬럼프에 빠져서 허덕였다고 그가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확실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슬럼프를 겪는다는 것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슬럼프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슬럼프에 빠진 인물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참고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인물인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말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신약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리고 그 옷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빛처럼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흔히 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 기적이라고 명명되면서 복음서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확 변화됐을 바로 그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 곁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냐? 한 명은 모세,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선지자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인물이에요. 차원이 다른,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엘리야 역시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것도 보통 슬럼프가 아니라 아주 지독한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자, 저기 있는 본문 3절에서는요, 엘리야가 왜 슬럼프에 빠졌는지, 엘리야가 빠진 슬럼프, 그 지독한 슬럼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편 때문에 엘리야가 왜 슬럼프에 빠졌다고요? 이 형편 때문에. 이 형편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독한 슬럼프에 빠져버리게 된 거다. 이 말이. 그러면 이 형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지독한 슬럼프에 빠진 이유, 이세벨 왕후의 무시무시한 살해 협박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자기 남편 아합 왕보다도 더 악랄한, 더 사악한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포한, 선전포고했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에게 무시무시한 살해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겪었던 모든 슬럼프를 뛰어넘는 가장 지독한 슬럼프에 빠져버린 겁니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 났다. 자, 그런데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독한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가 그 슬럼프에서 멋지게 빠져나옵니다. 슬럼프에서 멋지게 빠져나와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 하나님께 울부짖던, 아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던 엘리야가 그 슬럼프에서 멋지게 빠져나와서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는데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슬럼프를 극복한 엘리야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월 14일 주일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엘리야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때는 엘리야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지독한 슬럼프에 빠져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몸부림치던,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는 장면.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얼핏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보면 4절을 7절에 보면요,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어서 빨리 내 목숨을 거두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육체적으로 회복이 된 엘리야가 어디로 가지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으로 가는데 학자들은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내가 이곳으로 가야겠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럼프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오도록, 호렙산으로 와라, 호렙산으로 오도록 이끄셨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째요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제가 호렙산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끄셔서 여기 왔는데 네가 어째 여기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어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네가 어째 여기 있냐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황당함을 안겨준 어이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네가 어째 여기 있냐고 하시는 이 표현,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가 어째 여기 있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엘리야야,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는지,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너는 너의 뜻에 따라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너는 너의 뜻에 따라서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 잠깐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요, 지금부터 130년 전 1888년 7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어느 가정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왼쪽에 인형을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누구냐?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저 사진이 소장되어 있는 미국 역사협회의 브레튼 사이먼스 회장은요, 저 사진이야말로 헬렌 켈러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촬영된 사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설리반 선생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말과 글을 가르쳐주고 50년 가까이 헬렌 켈러 곁에서 그녀와 함께 보낸 평생의 스승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죠. 물, 워터. 이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친 방법, 아주 유명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가르쳤느냐?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차가운 물을 떨어뜨립니다. 차가운 물을 떨어뜨리고 나서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워터라는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 헬렌 켈러가 워터, 물, 이 워터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죠? 무려 7년이나 걸렸습니다. 7년. 이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물을 떨어뜨리고 손바닥에 워터라는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가르치는 그 일을 설리반 선생님이 7년 동안이나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사진은요, 이제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만난 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가 이제 물을 떨어뜨리고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가르쳐 주는 그 일을 한 지 1년 정도 됐던 그 시기에. 자, 저 당시 헬렌 켈러가 아직 어린,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답답하죠. 1년 동안 계속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도 설리반 선생님에게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그만해도 된다. 충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설리반 선생님을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로 추천했던 시각장애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더 이상 하는 건 무리다.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다. 만류를 했다가 실제로 설리반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헬렌 켈러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라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설리반 선생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설리반 선생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이다. 7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이 될 때, 슬럼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 나에게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 나에게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주어졌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온 가지가지 인생의 슬럼프를 힘차게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방법, 엘리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엘리야와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요, 엘리야 자신의 속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대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강조하는 엘리야 이 같은 표현은요, 10절뿐만 아니에요.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속마음,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외롭다. 내 주변에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다. 나는 너무나 외롭다. 엘리야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영국의 저명한 성서신학자의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본문에 나온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리야는 지금 외로움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힌 채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다고 말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외로움, 엘리야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는 대단히 심각한 슬럼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 15층에서 투신 자살한 겁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 시신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자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할머니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 그 안에 굉장히 화려해, 아주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장식품들을 가득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썰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 정도 부유한 살림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경찰. 혹시 건강상의 이유나 뭐 불치병 그것 때문에 투신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할머니를 담당하던 주치의 수소문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80세가 넘은 이 할머니 나이에 비해서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투신했을까? 골똘하게 생각한 고민하던 경찰관 이 할머니 책상을 뒤져봤는데 그 책상 서랍 안에 할머니가 쓰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기의 내용은 몇 년 동안 똑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글을 읽던 경찰 자기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거구나. 할머니가 자살한 원인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할머니가 몇 년 동안 똑같이 일기장에 쓴 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마음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다. 누구도 없다. 나 혼자다.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울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겨두었다. 7천명을 남겨두었다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너의 곁에는 지금 엘리야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다. 네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일들을 너와 함께 헤쳐나갈 너의 든든한 지원군이 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엘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겪게 되는 힘겨운 슬럼프의 순간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든든한 지원군을 여러분 곁에 세워놓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절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엘리야가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저희 모두 저희 심령에 분명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이 되며 슬럼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슬럼프 힘차게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겨운 슬럼프의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세워 놓으셨다는 이 사실 믿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